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면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잠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저희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과 성령 하느님을 느끼고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봉독해 드린 말씀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 하느님과 깊은 통교, 깊은 관계 맺음을 하셨죠. 제자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아침밥을 차려드리는 거였을까요?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뭘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스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을 찾아서 온 동네를 뒤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하시나요? 외딴 곳에서 뭘 하고 계시나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를 찾고 나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모든 사람이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제자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주님이 같이 잤던 그곳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를 항상 어디에서 찾아요? 외딴 곳에서 찾으세요. 그냥 영어가 조금 더 확실하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외딴 곳이라는 표현이. deserted place. 그냥 사막 같은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혼자 머물러 계시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자신의 오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다른 고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성령 하느님께서 전화하시네요. 빨리 받아보세요. 성령 하느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기도하시고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자로를 다시 동굴에서 꺼내기 전에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입니다. 라자로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를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라자로를 부르죠. 동굴에서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시죠. 그랬던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위기가 닥칩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죠. 주님,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절하는 자신의 의사를 밝힙니다. 한 번도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던 착했던 아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어서 하느님의 뜻을 완곡히 거절합니다. 주님,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피땀 흘려서 기도합니다. 한국 성경의 번역이 조금 그냥 뭐랄까요? 너무 드라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번민에 휩싸여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크리스말 번역이 훨씬 더 직역하면 훨씬 더 잔인합니다. 죽을 것처럼 내가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지극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세요. 하느님의 뜻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원의를 밝혀서 하느님의 뜻에 완곡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죠. 주님,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세 번이나 거듭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 순간에 처음으로 예수님은 침묵하는 하느님을 만나세요. 하느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실 때 침묵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침묵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죠. 자신이 하느님의 원의와 다른 기도를 그 청을 드릴 때 하느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자신의 뜻을 전하시죠.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기도할 때 얼마나 자주 침묵을, 하느님의 침묵을 경험하나요? 아무리 죽어라고 기도해도 하느님은 제 뜻을 들어주지 않으시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간곡히 부탁해도 하느님이 그 작은 나의 청 하나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좌절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침묵하시는 하느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침묵이 하느님의 부재가 하느님의 계시지 않음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침묵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죠. 그 침묵 안에서 예수님을 감싸 안고 계시죠. 그래서 그 침묵이 바로 하느님께서 완곡하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깨달으세요. 그리고 동틀력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저의 원의입니다. 그러나 다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원의를 온전히 꺾죠. 그리고 온전히 순명하죠. 오체투지하고 하느님 앞에 자신의 현존을 봉헌하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시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느님의 응답이 없다면, 침묵으로 하느님이 응답하고 계신다면,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침묵으로 응답하고 계신다면 나의 원의를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하고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그것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침묵으로 응답하신다면 바로 내 원의를 한 번쯤 다시 되돌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나요? 하느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지?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지? 혹시 이런 질문과 이런 기도를 여러분의 답을, 그런 답을 기도 중에 혹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느님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그는 내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 기도의 무게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느님 편에 있어야 돼요. 하느님의 원의를, 하느님의 뜻을 기도 안에서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70%만큼 침묵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야 해요. 그게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인가요? 하느님이신가요? 확실해요? 머리로는 다들 알아요. 근데 살 때는 어떻게 살아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자식들의 삶의 주인이 하느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어요? 대답만 잘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거짓부렁. 그렇죠. 기도에서 삶의, 기도의 무게중심이 나한테서부터 하느님에게로 옮겨가야 돼요. 그게 회개일 수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는지 하느님에게 있는지. 우리가 삶 안에서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일일 수 있어요. 나로부터 하느님으로. 나의 삶이 온전히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도록 나를 봉헌하고 내어드리는 준비여야만 해요. 그게 나 같은 신부 나부랭이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구원이 나에게만 선물로 주어지고 초대되어지지 않았어요. 저만. 여러분 모두 다 21세기의 사도로 초대되고 불리움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건 나의 원의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요술방망이, 도깨비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놓는 과정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와 제가 이야기하는 기도가 얼마나 가까운지 또는 얼마나 괴리감이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내가 점점 더 나를 내려놓고 하느님 방향으로 무게중심으로 옮겨갈 때 그 안에서 하느님이 당신의 현존의 빛을 내 삶에 드러내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내 삶이 무게중심이 옮겨가면 가는 만큼 내 삶이 거룩해질 거니까요. 더 이상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지 않을 거니까요. 점점 더 하느님에게 가까워질 거니까요. 그 안에서 성령 하느님이 나를 이끄시겠죠. 거룩함으로 나를 끊임없이 부르시겠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 번쯤 점검해 보세요. 하느님이 내 삶 안에서 침묵하고 있다면 내 삶의, 내 기도의 원의를 내가 무엇을 오늘 하루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동기를 한 번쯤 들여다보세요. 이게 정말로 하느님으로 가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동기인지, 모티베이션인지, 내가 정말로 내 삶의 목표를 하느님께 두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하느님께 두지 못한다면, 내 원의가 하느님의 뜻과 일치되어지지 않는다면, 합치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침묵하는 하느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처럼. 그것을 한 번쯤 기억하는 첫 번째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어디 안에서 만나요? 성경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만나죠. 성경은 어떻게 쓰여진 책이라고 교회가 가르치던가요?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성령 하느님의 이끄심 안에서 성경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이 현존하시고 활동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남긴 게 성경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성경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양장본에 먼지 묻을 새라. 집 구중심처 가장 안전한 곳에다가 보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심지어 어디에 있는지 나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시죠. 그렇죠? 성령 하느님의 이끄심대로 감도대로 쓰여진 책,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가장 거룩한 책, 성경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제 것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손에서 손때가 묻어나는 생명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성경책을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나이스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잘 보관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이고, 신부님, 이제 눈도 침침하고, 아이고, 이제 못 읽어요. 요즘은 큰 글자 성경도 나와요. 어르신들도. 그렇죠? 심지어는 거룩하신 신부님들 중에 유튜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시는 신부님들도 계시더라고, 성경책. 그렇죠? 보실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조금 매일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아니면 더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매일미사 책. 얼마나 좋아요. 매일미사 책은 1독서, 2독서, 화답성, 복음 모두 다 하나의 팀으로,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일의 말씀을 가장 잘 해설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들 성당에 와서 돈 내면서 뭐해요? 신부들 먹여 살리잖아요. 신부들 먹여 살리면서 매일 신부들이 뭐해요? 강론 준비하고, 미사 준비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매일미사책 가지고 성당에 오셔요. 평일미사. 집에서만 미사 보지 마시고. 신부들 돈 주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면서 왜안 써? 신부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예쁘게 쓰라고 일부러 귀찮게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생활화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나한테 다가올 때그 말씀을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왜 나의 삶에 다가오는지 나의 삶을 잘 되돌아봐야 돼요. Reflection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Reflection 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잔잔한 호수, 마음의 호수에 예쁘게 산이 이렇게 그 둘레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쁜 마음의 집이 한채 있죠. 아침 새벽녘에 안개가 걷히고 해가 뜨고 아주 조용하고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 잔잔한 호수의 면에 그 모든 산을 비추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면에 그 주변의 모든 풍경이 반사되어서 비춰서 보이잖아요. 그게 리플렉션이잖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마음을 다스려야죠. 마음이 바람이 불지 않게 내 마음의 호수의 물결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함을 유지해야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그 고요함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의 호수의 모든 그 풍경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의 배경이 될 만큼 익숙해지도록 읽어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이 나한테 다가올 때그 말씀을 잘내 삶을 통해서 리플렉션 해야죠. 비춰서 봐야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오늘 하루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죠. 그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생활화함으로써 우리의 삶 안에서 말씀이 생활화되죠. 내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죠. 그런데 우리 그 말씀 얼마나 자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매일미사책 성당에다 사람들이 네 번째 주 일요일 미사 끝나고 나면 평일이 남았는데도 성당에다 놔두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마치 새책 같아요. 네 번밖에 안 펴가지고 접어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우찌하실까 마음속으로 그럽니다. 성경을 내 삶에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죠. 하루에 5분, 10분도 좋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자주 성경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계세요? 제가 오늘 처음부터까지 계속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냥 익숙한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새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책이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내삶 안에서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죠. 나이가 들어가면 문제가 뭔줄 아세요? 나이가 들어가면 삶의 목표가 없어요. 그저 눈 떠지니 산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니 그것으로 감사하다. 어디 특별하게 아프지 않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신부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일 돌아가실 거 아니잖아요. 삶의 목표가 있어야죠. 내 삶의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뭘 통해서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에 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내 삶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목표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엘리사벳 자매님, 이런 목표를 갖는 거죠. 루카가 오늘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어떤 기도와 희생과 노력과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매일 아침 심각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는 거죠. 루카 형제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딸 엘리사벳이 하느님의 거룩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부인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오늘 그녀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살아낼 건지 매일 아침 기도 중에 그 답을 찾아야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내 화상의 얼굴을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그렇잖아요. 그 답들을 찾아가야죠.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함으로 초대되어진 사람이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거룩함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세 번째, 성령 하느님은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질문이면 정확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가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부님, 특별히 죄 짓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살면 천국에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특별히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죄 짓지 않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천국 갔는데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정답은 뭘까요? 그냥 분위기상 2번인 것 같아요? 아니다인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물어보죠. 왜 아닐까요? 왜 특별히 죄 짓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천국에 못 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들 머릿속으로는 알아. 내가 하진 않지만 답은 다 알아. 내가 특별히 죄 짓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못 가요. 안타깝지만. 제 말이 아니에요. 개인의 그저 나 혼자만 충실하게 기도하고 특별히 죄 짓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뭐예요? 하느님을 나의 온 존재로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너의 온 정신을 다하고 너의 온 힘을 다하고 너의 온 존재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하늘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방금 이야기한 특별하게 죄 짓지 않고 열심히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잖아요. 반은 하지만 반은 빠져 있어요.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점점 더 공동체성이 약해져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 불편하셨나요? 힘들었나요? 아니지, 편했지. 처음에만 불편했죠. 처음에만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 힘들었고 처음에만 사람들을 못 보니까 힘들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시간 지나면서 해보니까 괜찮네. 내 주변에 나랑 불편한 사람 안 봐도 되고 미사도 그냥 적당하게 그냥 아침에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보면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사람들하고 굳이 부딪히고 지지고 볶고 안 해도 되고 신앙생활 나 혼자 기도 열심히만 하면 되고 너무 평화롭고 행복하네. 어느 순간 팬데믹이 더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만 힘들었죠. 시간 지나고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공동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성체성사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나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는 훨씬 더 멀어지지 않았어요? 공동체로부터.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공동체에 돌아와서 봉사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예전에 팬데믹이 끝나고 성당을 시작, 다시 이제 식구들이 막 와서 하기 시작하니까 애 셋까지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팬데믹 전에는 일요일 날 아침에 애들 씻겨서 먹여서 성당 데리고 오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3년 동안 파자마 입고 침대에서 TV 틀어놓고 미사 보다가 성당에 다시 오려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죽을 것 같대요. 아침에 일요일 날 와서 아침부터 애들 깨워서 씻기고 입히고 데리고 오는 게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도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어때요? 힘들어서 해야 되는 일이 됐어요. 전에는 너무나 당연하던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활동, 이제는 힘들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팬데믹 때 그때가 너무 좋았어. 아 옛날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가 좋았지. 그냥 나 혼자 inner peace. 내 마음속에 평화를 찾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거룩해지는 것 같고 착각하면서 그때 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좋았지. 그런데 이제 공동체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이제 점점 나이가 드니까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말도 안 듣는 화상 데리고 사는 것도 죽겠는데 성당에 와서 또 그 화상들을 또 만나야 되네. 죽을 것 같지. 안 하고 싶지. 그러니까 하나 둘씩 다 발 뺍니다. 공동체가 무너지죠. 그 안에서 나는 더 이상 내 이웃을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지 않는, 그래서 하늘에 아무것도 쌓지 못하는 나의 신앙생활의 끝에 구원이 있을까요? 그저 열심히 혼자 거룩하게 기도하고 특별하게 죄짓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아니에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개신교 교회는 개인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가톨릭 교회는요, 개인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그저 내가 의로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의로운 믿음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를 들면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부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만 하면 신부는 구원받을 수 있대요. 평생의 신부로 살면서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 한 명만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신부는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 아야야, 너는 천국 가겠다. 그래서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야, 너는 그래도 여자 하나는 살리지 않았냐? 장가 안 가서. 제가 한국에 가면 시차가 바뀌잖아요. 뭐 막 1년, 2년 만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오기 전부터 막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 기다립니다. 아들을 먹이려고. 평생 가봐야 살 안 찌는 아들. 그래서 그거를 먹이겠다고 뭘 어마무시하게 해놔요. 당신들 아침에 드시지도 않으면서 아침부터 소고기 구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한 3일 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그리운 마음으로 한 3일 열심히 먹어드려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3일 먹어주고 나면 아들이 잘 먹었다고 그걸 또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젓가락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도 짧고 한 번 한 음식 두 번 안 먹으니까 그걸 보다가 어머니가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아야야, 너는 천국 가겠다. 그래도 여자 하나는 구해서 너는 천국 가겠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없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자매님 전화기 줘봐. 내가 받아줄게. 누군데? 아이고. 주셔. 내가 받아줄게. 우리 어머니 바빠요. 조금 이따가 하셔요. 내가 이야기해드릴게. 내 옆에 주변에 아 그만 봐요. 창피하잖아요. 왜 계속 쳐다봐요. 내 주변에 알았어요. 주셔. 내가 받아줄게. 여보셔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주변에 빌런들이 항상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빌런 누군지 아시죠?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나? 옛날 말로 화상. 내 주변에 화상들이 다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예요. 천국 가라고 나 천국 가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될 대상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나의 희생과 노력과 봉사로 나는 하늘에다가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끔 그런 걸 누가 안 만드나 모르겠어. 나는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여기에서 누군가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만들어줘봐요. 앱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 거기다 다 쓰면 그걸 포인트로 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만 포인트를 모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오늘 잘했던 것들을 거기다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고, 내가 오늘 죄 지은 거를 솔직하게 거기다 다 써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하루의 삶 안에서 내가 그 포인트를 모아서 예를 들면 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뭐 100만 포인트 만들면 천국 간다, 이런 앱을 하나 누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거기다 사람들이 솔직하게 한번 다 써보는 거죠. 내가 오늘 몇 포인트나 모았는지, 하늘나라에 얼마나 쌓았는지. 한 번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얼마나 쌓았는지 솔직하게 내 하루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쌓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털어냈는지, 얼만큼 내가 하늘에 쌓아놓은 곳에서 까먹었는지 한 번쯤 매일 우리의 삶 안에서 좀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좀 내 삶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해질 수 있을까요? 조금 take it serious 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는 그저 눈 떠지니까 사는 게 아니라 하루의 삶의 목표를 갖는 거죠. 말씀 안에서 찾아야만 하죠.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만 하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정답. 유시간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유시간 사람들이잖아요. 기도는 삶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 기도가 나의 삶이 될 때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희생하게 해주십시오.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제발 추상적으로 하지 마요. 추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헌신할 것인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지, 나에게 상처 주었던 개똥이 집 엄마한테 내가 오늘은 정말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내가 마음속 내내 무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대 입 밖으로 못 꺼냈던 내 잘못에 대해서 오늘은 삼식이 아버지한테 꼭 이야기해야지. 미안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나의 사랑을 실천할 대상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이 펼쳐져 나가야 된다고요.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죠. 내가 하느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특별하게 죄짓지 않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걸로 충분할 거예요. 지옥에 가기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프라텔리 뚜띠, 모든 형제라고 하는 사회문헌에서 21세기의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하세요. 모두 다 똑같은 죄 때문에. 무슨 죄인지 아세요? 무슨 죄일까요? 21세기의 모든 천주교 신자들은 지옥에 갈지도 모른대요. 모두 다 같은 죄 때문에. 무슨 죄예요? Sin of omission.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죄. 무관심의 죄 때문에요. 제가 우리 본당에서 성 금요일날 미사를 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미사 때 강론을 하다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울고 나서 그 미사를 끝까지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성 금요일날, 이번 성 금요일날이요. 목요일날, 성 목요일날 트위터 X에 우리의 거룩하신 대통령님께서 이란에 다리 폭격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포스터를. 그래가지고 그날 그 다리를 폭격해서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트위터에다 올려놓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기는 워싱턴 DC 가까운 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당이에요. 진짜로요. 저는 예수당입니다. 저는 교회 가르침이 전부 다고 교회 가르침을 잘 전달하고 살아내는 게 저의 몫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슬펐고 분노했고 부끄러웠어요. 전쟁이 시작한 지 4년, 5년. 이제는 TV에서 나오는 그 뉴스가 지겹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1,000명, 2,000명 아예 감이 안 와요. 간에 기별도 안 가. 죽으려면 한 10만 명씩 죽어야 충격을 받지.
그렇잖아요. 지난 5년의 시간 동안에, 전쟁 동안에 1000, 2000 이런 숫자가 전혀 이제는 와닿지도 않아요. 내 사돈의 8천도 아니니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심지어는 무슬림들이고, 다 죽어도 쟤들은 마땅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아니에요. 그들도 하느님의 거룩한 창조물이에요. 그들도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그들이 나와 같은 종교를 갖든 안 갖든, 그들이 나와 같은 색깔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도 하느님의 거룩한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무기력하게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걸 가지고 너 이번에 항복 안 하면 이거보다 더 세게 때린다 라고 하면서 그걸 트위터에다 올려요. 사람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그걸 보면서 정말로 분노했고 슬펐고 부끄러웠어요. 사람의 목숨값은 예나 지금이나 개값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는 그날도 신은 무기력했고, 자신의 아들이 죽는 걸 그저 하염없이 바라만 봅니다. 성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를 사랑했던 제자들이 모두 다 떠나버립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신은 무기력해요. 하루하루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 무감각해요.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이 사이즈여야 돼요. 우리는 나의 가까운 사람의 고통에는 너무나 가깝게 피부로 느낍니다. 같이 슬퍼하고 울고 공감해요.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점점 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Sin of omission, 무관심의 죄. 그것 때문에 21세기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Fratelli tutti, 모든 형제라고 하는 문헌에서요. 그런 책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죠. 팬데믹 때 나왔는데 집에서 놀지 말고 그런 거라도 한번 읽어보지. 여러분들의 어머니 죄송해요. 핸드폰 한 번만 빌려주실래요? 그래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하느님 괜찮아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하느님이 이거잖아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올바른 자리가 있대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쓰임새가 있고 올바른 자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핸드폰 충전기의 올바른 자리는 침대 머리맡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기 어디다 놓고 쓰세요? 침대 머리맡에 놓죠. 혹시라도 전원이 떨어질까? 혹시라도 내가 저녁 내 유튜브 보다 잤는데 내일 아침 알람이 안 울리면 어쩌지?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충전기의 가장 올바른 위치는 어디예요? 침대 머리맡, 내 손이 닿는 곳. 그래서 유스그룹 아이들 데리고 피정 가면 그 핸드폰 다 거들려고 하면 정말 전쟁이에요, 전쟁. 안 내놓으려고 해요. Separate anxiety가 생긴대요. 분리불안 장애가 생긴대요. 핸드폰이 손에서 없으면. 자매님 딸도 그럴 거야. 오, 그래요? 마치 우리 집 딸은 안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마요.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통로잖아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그 핸드폰 3일 동안 봉헌하고 같이 놀자고 하면 핸드폰이 없으면 애들이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날 저녁에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방에서 이제 잘 때가 돼서 다 정리하고 교사들 모임까지 끝나고 방에 들어오면 한 30분 있다가 귀신 소리가 들려와요. 신부님 하고 문 앞에 와서 울어요. 분리불안 장애가 와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애들만 그런 것 같으세요? 성령 기초 세미나에 가면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봉헌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핸드폰 걷기 위해서 봉사자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 핸드폰 주고 나면 죽는 줄 알아요. 별의별 이유를 다 댑니다. 약 먹으려면 알람을 맞춰야 돼요.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되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아니요. 어떻게 신부님을 그렇게 저희가 불편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만 주세요. 그거 없으면 비즈니스 못하는데 신부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고 따지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손 안에서 그걸 놓으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퀴즈 대회를 하거나 무슨 대회를 하거나 상품을, 제일 좋은 상품이 뭔 줄 알아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핸드폰 30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아주 미친 듯이 공부하고 옵니다. 1등 하려고.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남의 이야기 같죠. 오늘 집에 가서 한 번만 해보세요. 핸드폰 충전기의 올바른 위치가 서재, 주방, 거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다 놓고 방에 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에 이거를 가져다 놔보세요. 안 봐도 뭔지 알겠죠. 제 성경이 왜 이렇게 돼 있겠어요? 이것이 낮에는 올바른 자리가 어디겠어요? 머리맡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물건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올바른 자리가 있대요. 그것을 잘 그 자리에 놓는 게 지혜이고 실력이에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핸드폰의 올바른 위치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머리맡이 맞는지. 그리고 그 핸드폰 유튜브 보면 날 새는지 모르고 보잖아요. 그러다가 오! 해 떴어! 이러고는 막 오! 미쳤어! 미쳤어! 이러면서 놓고 자는 경우 한 번씩 다 해봤죠. 안 해본 사람처럼 모른 척하지 말고 오! 미쳤어! 미쳤어! 그래놓고 다음날 되면 언제 그랬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다음날 똑같이 또 하죠. 좋은 습관이든 악한 습관이든 내가 훈련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으로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삶의 일부가 돼요. 덕성을 길러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덕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virtus, 라틴어로는 virtus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국말을 그걸 덕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논어에 나오는 말이니까 알 수가 없겠죠. 당연히 사서에 나오는 말이니까. 덕이라는 말로 번역된 비루투스, 좋은 습관이에요. 하느님께로 나아가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습관, 그것을 덕이라고 이야기해요. 덕스럽다, 복스럽다 이런 게 아니고요. 며느리들 보면서 하는 그 말이 아니고 덕이라고 하는 말은 하느님께로 내가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덕성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걸 오늘의 삶의 목표로 삼고 계시나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성령 하느님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만날 수 있는 것 뭐예요? 성사. 일곱 가지 성사. 성사라고 하는 말 사크라멘트의 뜻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거룩한 표지. 이렇게 정의하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현존의 빛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성사예요. 성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하느님 예수님께 내려와 앉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우리도 성사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 곧 성령 하느님을 만났죠. 견지성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견지성사 받을 때 주교님이 이마에 크리즘 송이 발라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큰일 날 사람들이요. 나는 견지성사를 받았다.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창피해서 손도 못 들고 여기는 견지성사 받은 사람이 거의 없네요. 본당 신부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본당 신부님한테. 우리 성당의 식구들 중에 견지성사 안 받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신부님 견지성사 꼭 주세요라고 내가 말씀드려야 되겠네. 우리 성당 신부님이 부끄러우면 나이 몫입니다. 그럴 것 같은데. 견지성사 받을 때 주교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루카.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루카. 성령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교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여러분들 견지성사 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크리즘 송이 발라줄 때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그때 성령 하느님 만나지 않았어요? 내가 성사 안에서 만나지 못하는 성령 하느님을, 그렇죠, 성령을 받아라. 어디서 만날 건데 도대체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요. 견지성사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성령 하느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체성사, 미사 안에서 성체 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남네시스.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거예요. 사제가. 사제 수품을 받을 때 그 여러분들이 이마에 인호를 받았던 그 크리즘 송유로 신부에 뭘 축성해요? 손을. 손만 축성해줘요. 손만. 양쪽 손에 가득 다윗이 받았던, 솔로몬이 받았던, 사무엘이 뿌려주었던, 그들의 이마에 부었던 것처럼 사제의 손을 축성합니다. 여러분 본당에 곧 사제 소품 있으시다며요. 새 신부님 생기신다며요. 축하드립니다. 그 신부님도 손에 가득 크리즘 송유를 받게 될 거예요. 왜 손을 축성하겠어요? 빵과 포도주를 축성해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안수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사제는 손을 머리 위에 얹을까요? 그 손이 축성되어진 거룩한 손이니까요. 그래서 미사 성체 성사 안에서 사제가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딸랑딸랑딸랑딸랑 성령을 성령의 힘으로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남네시스예요. 성체 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그 장면이에요.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을 통하여 빵과 포도주가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그 장면에서 성변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죠. 가톨릭 교회의 신자와 개신교 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 여기에 있습니다. 성체 성사.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코린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타하죠. 초대교회 공동체 그 시작에서부터 지금에 이르는 2000년의 시간 동안 매일매일 사도들과 성모님은 뭘 같이 하셨어요? 매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셨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이 가톨릭 교회의 시작에서부터 매일매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수의 몸과 피를 같이 받아 마시고 모시는 공동체였죠.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 미사를, 그 거룩한 성체 성사를 매일매일 거행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 성체,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하느님의 현존은 모든 것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켜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그게 우리가 믿는 성체 성사이죠. 그래서 사제도 빵과 포도주의 변화를, 성변화를 위해서 성령 하느님께 간구하죠. 성령을 통하여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받아모시는 성체 안에 성령 하느님의 숨결이 들어있죠. 그런데도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고요? 아직도 성령 하느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요? 아직도 그 뜨거움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지 않다고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성령 하느님을 만나야 하는지. 고해성사. 저도 이제 신부로 살다 보니까 닳고 닳았어요. 고해성사 여러분들이 딱 시작하면 알아요. 얼마나 준비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삼식 이야기 조금 해드렸잖아요. 전 시간에. 자, 고해성사는 다섯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다섯 가지 순서인 건 알고 계시죠? 고해성사. 모를까봐 갑자기 가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내가 뭐 이렇게 온니 성당이나 아니면 우리 여기 폴지니아 성당 식구들 수준을 알아버릴까봐.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성찰, 정답.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고해성사를 하려면. 두 번째는요. 통해, 무슨 뜻이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뉘우치는 거예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니 탓이요, 니 탓이요 하지 말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거죠. 내 잘못이라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네, 그러고 나서 고백하니까 안 되지. 뭐라고요? 정답, 결심. 뭘 결심해요? 다시는 내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 순간 결심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고 그 안에서 어떤 잘못한 것들이 있었는지 깨닫고 뉘우치고 결심하는 거죠.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최소한. 그러고 나서 네 번째가 뭐예요? 그러고 나서 신부를 보러 와야죠. 그러고 나서 고해성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보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고해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뭘 것 같아요? 결심. 결심. 내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또 딛고 일어서서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해성에 들어오면 그 결심을 신부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고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해성사 할 때 제가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무거운 것부터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고해성사가 조금 쉬워집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신부한테 던져봅니다. 저 신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제일 작은 것부터 던져놓고 툭툭 이렇게 던져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하여도 통회하오니. 그래서 제가 가끔 본당에서 우리 식구들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이밖에 더 큰 죄 있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일 무거운 것부터 내려놓으라고. 그래야 끝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해성사 끝나고 나서 정말 몇 년, 몇십 년 먹은 거 다 털어내고 나와서 너무 개운하게 나와보신 적 언제세요?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제일 무거운 건. 마치 뭐 자매님들 첫사랑 기억하는 것처럼 무덤에까지 가져가는 거라고. 그러니 고해성사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없죠. 고해성사 하기 부담스럽고 1년에 두 번이라도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성사표 갖다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성사 안에 아무런 은총이 없죠. 하느님의 현존의 표지가 드러나지 않죠.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결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님 앞에 내어놓느냐의 문제잖아요. 제가 신부로 살면서 고해성사 그렇게 많이 들어봤지만 아직 성경책이 없는 죄 짓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전 그래서 다음에 성경책이 없는 신박한 죄 지으신 분들이 있으면 선물 주려고요. 우리 사는 동네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 밥에 그 나물이야. 가두리 양식장이야. 다 모여 살잖아요. 어디 뭐 여기 동네는 볼지냐는 뭐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뭐 어디 숲속에 혼자 숨어 사나요? 아니잖아요. 다 모여 살면서 여기서 서로 죄 짓고 지지고 볶잖아요.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죄라고 하는 게 하느님 앞에 특별할 게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뭐 얼마나 깨끗해요. 나 역시도 죄인인데. 저도 2주에 한 번씩 고해성사 봐요. 제 영적지도 신부님한테 가서 여전히 고해성사 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영적지도 신부님, 우리 더군다나 윤리신학 전공이에요. 그 신부님이. 고구마 줄기 캐내는 데는 도사야. 그 죄를 이제 고해하고 나면 물어봐요. 그 죄를 지을 때 이렇게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죄를 짓기 전에 알았니 몰랐니.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윤리신학적인 질문들 막 하세요. 고구마 줄기 캐내줘. 고통스럽죠.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버지한테 내놓는 심정으로 그 몬시뇨한테 내놓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몬시뇨리 마지막으로 저한테 묻습니다. Is it getting better or worse? 왜냐하면 우리 살면서 다 똑같은 죄 지어요. 막 오늘은 특별히 막 새로운 죄 짓지 않잖아요. 여러분 고해성사 가면 대부분 비슷한 죄 계속 고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몬시뇨리 저한테 물어봐요. Is it getting better or worse? 그 죄가 점점 더 강해져 네 안에서? 아니면 네가 intentional, 너의 그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어? 이걸 물어봐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사람들은 고해성사 하면서 그럽니다. 고해성사 이거 해봐야 다음에 또 똑같은 죄 지을 건데 아휴 뭐 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 이러고 안 합니다. 고해성사 하라고 하면 머리만 무겁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자 이거 기억하면 좋아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아요. 교회의 어떤 가르침도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아요. 교회의 법은 자연법과 별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법의 법칙의 가장 근간이에요. 그 위에 교회 법도 있는 거예요. 신의 법도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아요. 교회법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악한 습관을 들이는데 몇 년이나 걸렸어요? 내가 욕심부려. 남의 거를 빼, 막 남의 것만 보면 막 질투가 생기고 화가 나고 어떻게든 뺏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든 뺏고 이거 몇 년이나 연습했어요? 10년? 20년? 50년? 그러면 그걸 뉴트럴라이즈, 다시 그렇지 않은 상태로 돌리는데 몇 년이 걸리겠어요? 생각해봐요. 몇 년 걸리겠어요? 내가 연습했던 그 시간만큼 필요해요. 뉴트럴라이즈 하는데.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아요. 내가 왼쪽을 향해서 걸어갔던 시간만큼 그 중간으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만큼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해보고 이거 해봐야 뭐 되지도 않고 뭐 바뀌지도 않는 거 에이씨 그만하지 뭐. 한 번, 두 번 해서 안 바뀌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사모님도 이번에 체험담 하실 때 이야기하셨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보고 내 안에서 내가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정말 intentionally 내가 의지적으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것들이 나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 삶을 거룩함으로 하느님 쪽으로 끌고 가야죠. 내가 죄도 악습이잖아요. 악한 습관이잖아요. 노력한 시간만큼 내 몸에 붙여서 그게 내게 됐어요. 그게 질투든 욕심이든 화든 분노든 뭐가 됐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가려면 그만큼의 시간만큼의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요. 근데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때려쳐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라고요. 고해성사가 하느님의 은총이 그것들을 도와줘요. 내가 조금씩 조금씩 하느님의 좋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살면서 얼마나 자주 과거의 내 시간들을 되돌아보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얼마나 자주 내가 정말로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뉘우치세요. 그리고 같은 죄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무세요. 이런 거라고요. 그것들을 하는 나의 삶 안에서 성령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시죠. 나의 아주 작은 소소한 노력을 하느님께서 크게 이루시죠. 그래서 되게 지루하겠지만 오랫동안 끌고 가야 되는 신앙의 연습이고 훈련이라고요. 단순하게 어느 순간 그냥 성령 하느님 한번 만났다고 막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 하느님을 만나는 다섯 번째.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가장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성경 말씀인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가장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매일 내가 내 삶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한 명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매일매일 단 하나라도 한다면 내 삶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겠죠.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겠죠. 신앙의 연습은 나만으로 되지 않아요. 나는 우리를 필요로 해요. 신부가 팬데믹 때 살아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쓸데없이 쓸모없는 이념물이 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없이 미사 올 사람이 없이 신부 혼자 미사 드리니까 정말 쓸모가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제가 세상의 이념물이더라고요. 제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누구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을 필요로 해요.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사랑할 여러분이 있어야 내가 거룩해지죠. 그래서 나도 여러분 같은 화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 마돈나 성당 식구들 사랑해요. 우리 화상들. 아이고 너무 사랑하지. 한 번만 더 사랑했다간 죽지 아주. 여기까지 와 있어. 속없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제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은 형제들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기도 안에서 성령 하느님을 만나야죠. 말씀 안에서 만나야죠. 성사 안에서 만나야죠. 공동체 안에서 만나야죠. 가장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 하느님을 만나야죠. 여러분의 성령 체험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저 빨간색 옷 입고 있는 저 아줌마들, 저 앞에 하얀색 옷 입고 있는 사람들, 저 인간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성령 기도회 봉사자들, 성령 기도회 우리 번당에 말씀 묵상회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기쁨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성령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 권당 안에서 성령 기도회를 하는 모든 회원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성령 하느님의 그 거룩함을 살아나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 안에서, 말씀 안에서 현존하시는 성령 하느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성화되어지도록 나아가는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응원하고 그 안에서 함께 성령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요. 성령 하느님의 그 기쁨을 내 삶 안에서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더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의 단체의 목표이자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성령의 운동뿐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가톨릭 교회의 모든 역사, 구약 성경에서부터 통틀어서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역사예요? 창조주 하느님의 역사죠. 그렇죠? 창조주 하느님께서 활동하시는 시기.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시대이죠. 그렇죠? 그러나면 예수님의 승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미사가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죠. 그렇죠? 이제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오늘까지는 무슨 시대예요? 누구의 시대예요? 교회의 시대이죠. 교회의 시대이고 그 교회의 시대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느님이시죠. 박스 로마나, 로마의 천년의 이 평화가 천년을 가지 못해요. 박스 로마나가 전 세계 인류의 역사 안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 그리고 제국을 유지했던 곳이 로마예요. 그 로마의 평화가, 박스 로마나가 천년을 가지 못해요. 시간의 무게 앞에서 무너지죠.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헤라클레스도 들 수 없는, 헤라클레스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지구를 들고 서 있잖아요. 헤라클레스도 들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뭐예요? 시간의 무게. 시간의 무게를 견디는 건 불가능하대요. 헤라클레스가 지구를 들고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대요. 억겁의 시간을 견딘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인류의 역사 안에서 2000년의 시간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유일한 오거니제이션, 유일한 조직, 가톨릭 교회죠. 2000년의 시간의 무게를 견디고 있죠.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2000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인간의 손으로만 만든 거면 절대 2000년의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요. 이 공동체가 2000년의 시간의 무게를 견디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수많은 범죄와 잘못과 실수가 이 안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시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성령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이것만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포 단위의 교회의 이름은 뭘까요? 가톨릭 교회의 세포 단위니까, 세포니까 셀 단위니까요. 가장 중요한 세포 단위의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인가요? 가족 교회 공동체. 가족 교회 공동체가 교회 단위의 가장 중요한 세포 조직이에요. 둘이나 셋이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의 정의예요. 이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교회예요. 무슨 매제가 되시죠? 우리가 교회라고요. 이 교회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성당의 무슨 문제에 대해서 다 신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제가 보니까 마돈나 성당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실바노 신부고 마돈나 성당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예요? 실바노 신부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보니까 신부만 잘하면 되겠어. 신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만 못해서 우리 성당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 성화상 바오로 성당의 주인은 누구예요? 신부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실바노 신부도 시간이 지나면 떠나요. 있는 동안에는 주인인 양 주인 노릇 하지만 어차피 이 공동체에 나는 떠날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로? 이 공동체를 지켜가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삶 안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잘못은 실바노 신부의 잘못으로 둔갑하더라고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해요. 그것을 위한 내가 밑거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성령 하느님의 이끄심이 현존이 드러나요. 그러니 한 번쯤 성령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3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성령 하느님을 만난 적이 없는지 아니면 성령 하느님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성령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도 성령 하느님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성령 하느님은 거기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기도에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 하느님과 함께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성령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가족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성령 하느님을 발견해야 돼요. 침묵 중에 들어야 하고요. 밝은 빛으로 이끄시는 그를 나의 삶 안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죠. 확신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되죠. 신뢰하게 되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씩 조금씩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신앙이고 그게 우리가 나의 삶 안에서 발견해야 할 성령의 진면목이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희망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들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것을 시작하는 오늘이 여러분의 첫 번째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저 역시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족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하느님의 현존이 정말로 풍요롭게 머무시기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거룩함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날까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준비한 세 번째까지의 모든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딱딱하셨을 텐데 욕보셨습니다.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 저희 파견미사 하게 될 거예요. 파견미사 때 여러분들을 위한 하느님의 안수도 저희가 성심성의껏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 동안에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